함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로마 3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로마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직접 겪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며 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신음을 듣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무한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고통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불의가 가득한 곳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더욱더 우리를 힘빠지게 하고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할 때에 주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 부어주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꿔가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살아있는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이신칭의 즉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를 지금 계속해서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을 늘상 듣는 말이라 가지고 거부감이 없지요. 거부감이 없으니까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를 이해하고 믿기에는 참 그 쉽지 않다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잠시 이런 교리나 또는 여기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해보지만 그 외에 많은 시간은 이와 별 상관없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모두가 잘 알다시피 세상은 그 내 믿음을 묻지 않습니다. 네가 이 대학에 붙을 줄 믿느냐?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아무 그 쓸데없는 질문이거든요. 결과 가져오라고 합니다. 네 점수를 보여달라 합니다. 이 프로젝트 잘 될 줄 믿느냐? 묻지 않습니다. 잘 돼야 됩니다. 잘 되게 하라 합니다. 모두 이 공로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박터지게 세상 살아가는 거죠. 남보다 잘 되기 위해 애를 쓰고 때로는 뒤처질까 염려하면서 이 시간이 흐를 때마다 내 이력서 맨 마지막 줄에 한 줄씩 더 보태가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는 공로를 요구합니다. 물론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곳에서는 이를 경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성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결과, 뭐 성적, 업적, 뭐 경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없이 우리가 그 세상 살아가기 불가능하지요. 어느 학생이 성적 없이 대학 지나갈 수 있습니까? 어느 직업이 경력과 자기의 업적을 따지지 않겠습니까? 이 하물며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교회들, 뭐 경력, 성적, 뭐 성과뿐만 아닙니다. 인맥까지 막 다 철저히 따져서 뽑습니다. 그런 그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의 공로를 철저히 따지는 것은 세상 속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도 구제가 있고요. 요즘은 사실 그 구제보다 한층 더 예방적인 차원의 복지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데 있는 거죠. 세상은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없기 때문이지요. 뭐 누구나 다 좋은 학교 진학하고 뭐 누구나 다 장군되고 뭐 다 임원되면 좋겠지만 세상은 늘 모자랍니다. 좋은 학교 숫자가 모자라고요. 다 장군 될수 없고 다 임원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 나라 맛보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배불리 먹는 이 오병이의 기적부터 제일 나중된 자도 첫째 될수 있는 소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넘볼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로 그분의 그런 능력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세상이 흉내조차 낼수 없는 은혜지만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을 공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습관처럼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제 예전에 아주 재밌게 본그 홍콩 영화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유덕화와 그 양조위가 나오는 무간도 시리즈입니다. 이 1, 2, 3, 3편 모두 그 재밌게 보았습니다. 내용 자체의 그 서사는 간단합니다. 경찰학교 출신의 엘리트 경찰은 그 삼합회를 소탕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조직원으로 위장 투입시키고 거꾸로 이 삼합회 단원 중에 그한 명은 보스의 지시를 받고 이 경찰 조직에 잠입하기 위해서 그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란 세월이 흐르지요. 한 사람은 본래는 경찰이지만 이 실제로는 삼합회 회원으로 조폭으로 이 10년을 살았고 또 다른 사람은 원래 조폭이지만 경찰의 신분으로 이 1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둘이 나중에 유덕화와 이 양조위가 서로 총을 겨누는 장면은 참그 명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화는 이 둘의 인생이 그 경찰도 경찰이 아니고 조폭도 조폭이 아닌 것으로 그립니다. 그 자체가 그 비극인 것이지요. 이 영화 제목을 무간도라고 붙였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천국 아니면 그 천국이 아닌 곳이 지옥이 되는 것인데, 불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지옥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팔열 지옥과 팔한 지옥이라고 하죠. 그래서 16가지로 하는데, 그 외에도 뭐 여러 지옥들이 있습니다. 이 팔열, 불교에서 말하는 이 팔열 지옥 가운데 하나, 이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게 무간 지옥입니다. 무간, 없을 무자죠. 이 사이 간자에서. 사이가 없다. 그러니까 틈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틈이 없냐니까? 고통이 멈출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쉴틈 없는 고통이 가해진다 해서 이 지옥을 갖다가 무간 지옥이라고 합니다. 영화는 두 주인공이 겪는 고통을 묘사하기 위해서 무간도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그뭐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옳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존재지만 마치 이 천국에서 보내진 스파이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말 그대로 무간입니다. 틈이 없습니다. 쉴틈 없이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와 그릇 내가 안 챙기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세상입니다. 공로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실제로 무간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할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제가 이 불교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의미가 좋아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과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 사이에요. 정말 이 긴장과 갈등이 없는 틈이 없는 것 같아 싶습니다. 이 정말 무관입니다. 늘 갈등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경찰인지, 내 자신이 삼합회 단원인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태까지 살아온 건지, 아니면 뒤돌아본 세월을 내가 돌이켜보면은 정말 내가 악정고투해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건지, 정말 헷갈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쉽지 않거든요. 그 공로를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를 그토록 되풀이하고 강조하고 또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내가 경찰인지, 내가 이 삼합회 단원인지 헷갈린다고 해서요. 진리 자체가 변하는 것 아닙니다. 진리는 요동치 않고 있습니다. 요동하는 것은 고민하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흔들리는 신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27절이지요. 자랑할 데가 어디냐? 전혀 없다. 네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 안경 벗고 운전 못합니다. 그 안경을 쓰든지 안 그러면 그 운동을 할 때는 제가 렌즈를 끼든지 합니다. 안경을 벗으면은 세상이 그 흐지부지하게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질서 잡혀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차선도 안 보이고요. 신호등도 뭐 표지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흐리멍텅할 뿐입니다. 안경을 딱 끼는 순간 모든 것이 질서 잡혀 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깔끔하게 보입니다. 차선도 깔끔하게 선명하게 보이고 사람들의 외모, 표정 이 모두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 안경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맨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면 그저 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일 따름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로 모든 것이 흐리멍텅하고 무질서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안경을 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선명하게 보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허다한 우리의 죄를 덮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어마어마하고 무언가 신비로운 가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경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방편일 따름이지요. 하나님이 실제로 의롭다 하시는 것은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허상을 두고서 의롭다 하시거나 일종의 이 마인드 컨트롤 같은 심리요법을 써서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죽음, 부활을 의롭다 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 속에 거하는 모든 이들을 실제로 그리스도와 똑같이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29절과 30절에서는 다시금 이 놀라운 은혜에 차별이 없음을 확증하죠. 이방인이나 이 유대인이나 다 똑같아. 지금도 유대교에 이 신실한 유대교들 많잖아요. 뭐 겉으로는 조금도 티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여러분 주변 혹시 신실한 유대인들 있으면 가서 막 친한 척 해보세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아마 속마음은 엄청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유대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9절에서 뭘 합니까?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입니다. 이 선민의식으로 뭉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 유대인 선택하셨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다윗을 택하셨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 동양 사람이 와가지고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대고 뭐 금발에 막 백인들이 막 선교사라고 와가지고 막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라 막 해서 하면 그 속으로 무시합니다. 이 부분은 그 제가 참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 자기들이 사실 그 히틀러 한 같은 이 악마한테 얼마나 그 당했습니까? 그럼 사실 좀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런 민족적인 구별이나 이 차별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들은 뭐 그렇게까지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사실 유대인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일단 유대인도 많이 없고요. 유대교라는 개념 자체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 바울 서신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충돌도 없고요. 하지만 그 서구 사회는 다릅니다. 영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신학적인 충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 여파가 상당합니다. 최근에도 크게 이슈가 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올해 개봉했던 이 원더우먼이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 이갤 가돗이라는 배우가 시오니스트, 즉그 시온주의자였다는 것이 논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한 이 보이콧 운동도 일어나고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 주인공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이와 함께 봤습니다.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시오니스트구나 이런 줄 알았습니다. 이 시온주의자들이 바로 선민의식에 기반해서 이스라엘로의 회귀를 주장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Back to 예루살렘. 정치적으로 돌아가고 문화적으로 돌아가고 종교적으로 돌아가고 뭐 노동적으로도 돌아가고 뭐다 돌아가자는 겁니다. 자기 나라 땅을 그들은 성지 홀리랜드라고 부르지요. 예, 그런데 기독교 가운데에서도 이 시온주의의 영향이 크게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근본주의자들 가운데 발견되는데 뭐 Back to 예루살렘 뭐 이런 슬로건 주로 사용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도 그런 구호 단체를 외치는 선교 단체의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이단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래도 이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는 구호이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능멸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안타까운 게 여기 한인 교회들 가운데도 제가 직접 몇 군데 봤습니다. 그런 짓거리 하고 다닙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또다 순수하고 보면 다 좋은 분들이에요. 막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제가 그 문제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무식합니다. 정말 이 순수한 마음으로 모릅니다. 아, 목사님 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고 하십니까? 하면 이 성경과 신학의 전문가여야 될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뭐 마음 좋고 뭐 순수한 건 누가 모릅니까? 그렇다고 이 변명이 됩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나의 무식이 죄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 이집트에서 일어난 테러로 그뭐 세계가 그 충격에 휩싸인 것 보았습니다. 이뭐 별개의 사건이진 한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그 얼마 전 뉴스에서 영국 아주머니 한 분이 그 여행 가면서 금지 약물 챙겨가 가지고 이집트 감옥에 억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지난주 뉴스인가 본것 같은데 뭐 지금도 같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BBC 아침 뉴스였는데 여튼 거기서 그 이집트 공무원이 기자와 통화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을 몰라서 어겼다라는 것은 조금의 변명의 여지도 없다. 정확히는 그 no defense라고 하더라고요. no defense. no defense다. 그런데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어긴 법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면 가이드리드들이 가장 먼저 숙지시키는 사항이 그 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법들 아닙니까? 이 국제화 시대에 사실 그 사법 체계라는 것이 다 비슷비슷한데 각 나라마다 독특한 법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것만 딱 숙지하면 됩니다. 모르는 것은 변명이 안 되거든요. 디모데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몰라서 했던 행동들이 죄라고 합니다. 시편 94편 8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식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라고 꾸짖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 맨날 그큰 목사님들한테 인사 다닐 생각하고 뭐 가슴에 불만 지피는 그 슬로건 한두 개만으로 성도들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알게 해야 되고 깨닫게 해야 됩니다. 요즘 그한 달에 한 번씩 주일학교 교사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 교재 중에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가이드에 이 내면을 정확히 표현하는 사역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교재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 스스로가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아는 사람 그 언젠가 밑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말꼬투리 하나 딱 잡아가지고요. 연속으로 질문 두세 개만 던져보면은 이 사람이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금세 티 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날마다 더 정확히, 더 선명히 깨달아가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 그토록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힘써 알라 외치고 다녔습니다.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동네 근처에도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엉뚱한 막 교회에서 엉뚱한 집회하고 있고.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한 하나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실제로 뭐 수차례 암살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사용해 가지고 보호해 주셔서 망정이지. 이 30절 또한 29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무할례자도 믿음을 통해서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 역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 하나님은 다른 두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31절이죠. 그런즉이라는 이 접속사 결론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대답은 매우 강한 부적입니다. 이 그리스어로 메게노이토라고 하는데 상당히 어색할 정도로 강력한 부적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담긴 말입니다. 입도 뻥긋 못할 부적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의 이 결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도 뭐 있을 수 있지요. 마치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양 취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유대인과 같은 선상이 있다 볼수 있습니다. 뭐 유대인은 구약만 성경이고 신약은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 쓰레기다 이래 보는 것처럼 뭐 어떤 사람 반대로 신약은 성경인데 구약은 뭐안 봐도 될 거냐 취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자들이죠. 물론 구약을 완전히 그 사람들 부정하진 않습니다. 신약보다 아마 좀 약간 떨어지는 성경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뭐라 대답합니까? 감정을 담아 호통치듯 대답합니다. 메게노이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웠다 하죠. 그러니 종교개혁자들이 예배할 때는 꼭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그 설교 본문만 읽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구약을 읽으면 반드시 신약을 같이 읽었습니다. 신약을 읽게 되면 반드시 구약을 같이 읽고 오늘날도 그 전통이 강한 교회를 가면 꼭 그렇게 합니다. 이 설교 본문이 신약이라도 그 구약을 한 명이 같이 와서 봉독을 하고 설교 본문이 구약이라도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신약을 꼭 같이 읽습니다. 뭐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신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전히 세우러 오셨습니다.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을 비롯한 이 여러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약과 신약 모두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구약이 신약보다 조금 더 우월하지 않고 신약이 구약보다 조금 더 우월하지 않으며 매우 동등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구약만 가진 자들은 지금도 살인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켰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그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원래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밝게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이죠. 4장부터 바울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쭉 이어가는데 이는 다음 주 수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은혜를 묵상하기 힘든 이 무관의 세상 속에서 힘써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한 주간도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 여러 잔병치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고요한 기도의 자루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공로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린아이도 경쟁하고 청년도 경쟁하고 어른도 경쟁합니다. 때로는 동료가 아니라 적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목사도 경쟁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기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내 공과를 생각하며 내 이력서를 채우며 치열하게 살았는데 교회만 오면 은혜를 이야기하니 도무지 위선자가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무엇을 믿는지 헷갈릴 때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망쳐놓은 율법, 오히려 완성시킨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날마다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어제 이집트에서 일어난 총기와 폭탄 테러로 인해서 235명이 순식간에 죽는 일을 보았습니다. 한 명의 목숨도 귀한 이때에 200몇 명이 순식간에 죽는 일, 그 강포함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마음 아파하실 주님께서 증오와 폭력으로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공항전도 나가는 선교부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거절이 기다리고 있든지 또한 우리 마음이 날로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해도 이를 위해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격려하며 또한 식사 대접으로 준비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여삐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